자,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써졌고요. 어떻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들한테 이렇게 돌아가지 마라, 아니면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답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월성, 절대성에 대한 얘기를 그냥 쭉 풀어내는 식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는 히브리서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전해줬다고 하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을 가져다 줬던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모세는 위에 있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통해서 쭉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5장은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과에 대한 우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사람 가운데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대제사장이 주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제 드릴 때 그 예물을 의미한 건데,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밀가루나 감람류나 유향이나 무교병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를 얘기할 때는 이건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수소나 수염소, 수양, 비둘기 등으로 화제를 통하여 이렇게 번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역할을 우리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죄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 헬라어로 아그노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지 못하다, 또 모르고 죄를 짓다 이라고 하는 의미고, 무식하다고 해야 하는 얘기는 미혹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플라노메노이스라고 잘못 인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모르고 짓는, 또 우발적으로 짓는 그런 죄,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발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아예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이렇게 모르고 또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발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니까요. 용납하다는 얘기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좀 친절하고 사려깊게 대한다라고 하는 단어인 메트리오 파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 역할이니까요. 그걸 용납할 수밖에 없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란 얘기죠. 이 대제사장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미혹되고 무식한 일을 본인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대제사장이 짓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아예 이제 성경 구절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이전에 본인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 대제사장의 어떤 그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지 이 직분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에 대제사장과는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입장이나 그 대제사장과 훨씬 비교할 때 훨씬 높은 분이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그는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론의 계열처럼 멜기세덱의 계열이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멜기세덱 후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형태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오로지 제사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며 왕으로서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시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받는 대상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자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속에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제사장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지는 어떤 성육신 하셨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참된 인간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셨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본문 딱 읽어봤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 그 떠오르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이렇게 고뇌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특정한 장면보다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그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의 역할을 제사드리면서 결국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지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그분께 알려드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 얻었느니라. 이거는 이게 그냥 비교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늘 받아들였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표현 또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완전했다가 고난을 통해가지고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우리 주님은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포인트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순종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두고 봤을 때도 오늘날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묵직하게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얘기합니까? 지금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꽤나 많은 부분들을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분에게 순종했냐? 믿어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복종했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는 너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좀 7절에 설명하긴 하지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기에 둔하다. 듣기에 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듣는 것에 무관심하다 또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복음을 묵상하지 않거나 자기 것이 안 됐든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인데 내가 늘 들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무관심한 이해력이 부족한 거나 무관심한 그게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멜기세덱에게 얘기 이 메시지를 풀어내고 싶은데 내가 이제 못 듣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구절입니다. 때가 무슨 때가 오래됐냔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텐데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때가 오래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핍박이 오니까 다시 핍박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꽤 매력 있어 보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 당연히 선생이 되고 스승의 역할들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안에도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교회 안의 모습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 윤리학에서 조금 쓰는 표현인데 젖과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윤리학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자들을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들을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를 차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의 신앙의 연륜들이 적지 않는데 그에 걸맞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다 이리 됐냐 이 얘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을 먹는 자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다. 두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나 혹은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의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유아.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의가 신자들의 어떤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올바른 삶으로서의 그 의를 행하지 못했다. 올바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는 그리스도가 오직 의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살아내야 될 합당한 삶도 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자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막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듣기 싫어서 아예 표를 안 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깊이 있게 소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때가 오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그렇게 됐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자들은 장성한 자를 얘기하고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지각은 도덕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스토아학파에서는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은 연단을 받아 끊임없이 훈련받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상태, 계속 알아가고 계속 순종하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묻는 자는 그런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또 분별하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떤 선순환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다. 너희가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사실은 때가 오래됐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지만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살아내야 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서 배도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이때라도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고자 하는 결국 율법으로 제사장 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냐?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실로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런 여러 가지 넘어질 수 있는 오류에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된 신앙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